예, 1월 31일, 우리 또 1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행적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 그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행적과 또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최초의 그 교회 회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도들과 장로,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함께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완성된 그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행위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따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결정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이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의 그 목적, 그 이유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명 중심적 교회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나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계속되는 그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고 그리고 이제 부분을 살펴나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전체를 먼저 보고 살펴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가십시다. 자, 그래서 2차 전도 행적에 대해서도 먼저 지도를 통해서 이제 전체 여정을 한번 쭉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시작에서부터 이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 해체했던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이제 팀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이 도중에 하차했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성령이 불러서 사실 한 팀이 됐었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키프로스 섬 1차 전도여행 때 처음에 갔던 자기 고향이기도 하죠. 그쪽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사람 실라라는 이 사람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 후에 이제 파송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 뭐 실루아노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사람과 동행을 해서 이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쪽으로 해서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했던 여러 이 도시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의 교회들을 굳세게 이제 세워가면서 에베소 쪽인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말라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북쪽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서도 북쪽 비두니아 뭐 본도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직진을 해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무시아 지역에 이제 드루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머물 때 환상 중에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동양에서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이제 아시아 동방 지역을 넘어서 유럽 서방 쪽까지 확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사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간 도시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데살로니카로 또 다시 베레아로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역에 이제 아테네로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옮겨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이제 가는 곳마다 계속적인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서 같은 경우는 뭐 불과 3주 정도밖에 머물 수가 없었고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테네까지 피신을 해야 될 그럴 정도였죠. 자, 그렇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거의 1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복귀하면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원래 처음 떠났던 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이제 2차 전도 행적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여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이유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건 뭐였습니까? 이제 그들이 씨를 뿌렸던 거죠. 한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씨를 뿌렸던 곳을 다시 한번 돌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다 이런 과정을 걸칩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고 뭐 사실 그 전에 기경하는 과정도 있겠죠.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돌보고 그러면서 이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단지 만약에 씨를 뿌리는 걸로만 끝났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린 씨를 돌보지 않으면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씨를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물도 줘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또 잡초가 나거나 불필요한 것들이 자란다면 당연히 우리가 땀 흘려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 똑같은 거죠. 말씀에 씨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말씀에 씨가 들었다고 바르게 자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알게 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건 바르게 알려주고 온전하게 알려주고. 근데 이제 그런 교회 속에 와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혼란케 하는 이단 사입이나 엉뚱한 이론들이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그것들과 변론하고 변증하고 척결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나아가기로 한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계속 도전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신 사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혹시나 그렇게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땅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히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사명을 지켜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저 뭐 씨만 뿌려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가꾸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셀이라는 이 하나님의 어떤 가족, 우리가 보통 교회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셀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이 교회를 셀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 셀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바로 이곳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또 탄생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서 또 생명을 낳는 생명이 되게 하는 바로 그건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멜번 시티 교회로 따지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씨를 우리 교회 가운데 뿌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가족 이 셀 우리 교회 각 교회들을 통해서 이 씨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이 뭐 때에 따라 바뀌고 뭐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과 이런 거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심은 이 싹이 온전하게 싹 트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리고 이제 열매 맺히기까지 땀 흘린 그 헌신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겁니다. 단지 생명이 자라나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한 후에는 이 성장한 생명이 또 다른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생명의 나무가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 푯대를 향한 길에서 자꾸 빗나가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빗나가게 하는 많은 원인들 뭐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 환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가 살아오던 생각, 습관 그런 그 살아왔던 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온전한 의도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빗나가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되돌아보고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2021년의 이 첫 달도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월 중간쯤에도 한번 할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 그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것을 이루라고 하신 그 목적과 사명 방법을 잊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사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들이 바르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생명을 낳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약속했던 우리의 생명을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우리가 힘써서 서로 잘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툴, 이 방법은 사람을 변신시키는 한순간에 뭘 뒤바꿔버리는 그런 툴이 아니라 사실은 차분히 성장하게 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이 변신을 꿈꾸지 말고 신앙의 그 어린 나이로부터 이제 차분히 뿌리가 튼튼히 심겨져가고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순종하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또 성경과 역사의 뿌리를 둔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끄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거는 그저 그래서 씨만 뿌려놓고 그냥 사람만 많이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이 심어져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온전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거는요 무슨 대규모 집회를 하고 뭐 다 같이 뭐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피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자녀들이 자라는 걸 보십시오. 뭐 동물들은 뭐 태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으면 그냥 쑥쑥 성장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적어도 뭐 어쨌든 뭐 대학까지 나오고 본격적으로 사회의 어떤 한 일원이 되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 30년은 걸립니다. 30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감에 있어서도 그런 시간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이 셀, 이 영적인 가족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뿌린 씨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이제 씨를 뿌려놓은 것을 돌보고자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전혀 뭐 다투지 않고 뭐 사이좋게 뭐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녔더라. 이렇게 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심히 다투어서 피차 서로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잘 보면 목적이 달라서가 아니었죠. 이미 몇 번 말한 것처럼 방법이 달라서 다투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다투었죠. 이 방법이라는 게 단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함께 새로운 이 한 해를 섬겨갈 우리가 지금 셀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 이걸 때문에 심하게 다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 하나 된 생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나와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거 참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각자의 팀을 따로 세우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오늘날 이 교회 속에 수많은 교단을 만들고 수많은 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한 교회를 들어갈 때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함께 우리가 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보다 그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이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을 모으고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모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말고도 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또 기질이 달라서 그런 이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뭐 방법적인 거나 또 기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 갈등을 이겨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갈등과 이 다툼 자체는 어떤 면에서 서로 모르던 부분들이 서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충돌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 갈등의 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라는 건 어떤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으로 충돌하는 순간에는 자칫 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바르게 이게 조절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이 관계의 파괴, 공동체의 파괴로 이렇게 치닫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갈등의 순간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모르던 부분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 갈등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에너지를 모으는 시간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서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인내와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모르던 서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갈등이 그런 갈등이 선한 에너지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우리가 다스리고 좀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함께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소명을 이루는 우리의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금 이 바울과 마가 요한의 이 갈등이 결국에는 서로를 믿어주는 이 복음 전파의 어떤 시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각자의 사명의 길에서 성령이 동행하는 그런 함께하는 사명자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이 갈등을 선한 에너지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 성령 하나님도 사실 함께하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이 각자의 어떤 스타일을 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부르심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어려움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에너지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종종 실수하고 자주 다투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 갈 수 있는 거,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갈등과 이런 다툼들을 다시 선한 에너지로 바꾸신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어려움 중에도 이 말씀을 향한 이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그 부르신 길을 서로 따라가고자 힘쓰고 하나 된다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하나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5장 41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비록 서로 의견 대립으로 다투고 싸워서 헤어졌어도 뭐예요? 서로 주님이 주신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저들이 가는 것마다 이제 교회 성도를 어떻게 했어요?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믿음의 씨를 뿌린 성도들이 믿음에 굳세게 서서 이런 세파에 이런 세상의 어떤 흐름에 요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들이 해야 될 귀중한 사역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과 이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랑으로부터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도 결국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바른 진실의 길을 따라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끝에 가서는, 중간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틀어지고 꼬아져 버려서 변질돼 버린 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늘 진실하고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변함없는 복음, 그 말씀이 우리를 깎고 다듬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께서 부르신 그 원래의 사명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 대군을 이끌고 이런 많은 성도를 이끌고 돌격 앞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와 의도를 알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뭐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걷고 좁은 길을 걷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서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견고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목숨의 위협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성령과 약속한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 성취해 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견고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속에서 거듭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의견 차이로 두 팀이 되어서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굽으로 이제 키프로스 섬 쪽으로 갔고 바울은 이제 육지 쪽으로 갔는데 바울은 이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 이 갈라디아 지역,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으로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우신 그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순종의 삶을 결국 살아갈 때 어땠다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아주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평생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동역자들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보내심을 따라 사는 이 삶 속에서 그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만남은 그야말로 뭐 일생 일대의 만남이었고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는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기억나십니까?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신으로 높임을 받을 정도로 막 이렇게 떠받들였던 장소인 동시에 또 유대인 그 적대자들이 나타나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지역이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곳이라는 거죠. 그 이 루스드라 지역이. 그래서인지 그 지역에서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지역이 아주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결국 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 디모데가 끝까지 이 바울을 섬기며 또 바울이 다음 이 세대로 이렇게 물려줄 만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또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아시아의 이 전도길로 막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고 지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그가 마케다니아 쪽으로 지금 자꾸 나아가게 될 때 결국 드로아 쪽으로 가게 됐었다고 아까 그랬는데 거기서는 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의사였던 누가를 만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죠. 아주 역사적이고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특히 이제 누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이 예수님의 역사로부터 초대교회가 심어지는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었겠죠. 지금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개에, 지금 누가가 쓴 그 이 기록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럼 벌써 바울과 이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이 15권이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신약 27권에서 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를 만나서 이루어 놓은 이 역사적 업적이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 거의 대부분을 거의 반 이상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 이거는 참 굉장한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우리의 이제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서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왔는가?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부의 만남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동역자로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업에서 파트너나 또 동료 직원을 만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삶의 흔적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성숙한 성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순종의 길에 설 때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르신 길을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정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을 만난 그 어떤 사람도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아 축복받았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 성장했고 발전했고 정말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우리들 말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존재, 참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거룩한 일, 가치 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은 혼자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요,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사람을 만나고 함께 섬기는 걸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온전한 사명의 길을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모나서 날카로운 부분들도 부딪혀서 깎여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싫어서 그냥 모난 채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로는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성장도 되질 않죠. 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살지 않고 누가라는 사람, 이 의사 누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바울의 활동이 거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이게 초대교회를 이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를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무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비록 다투고 뭐 관계 가운데 어려웠어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전도인의 그 삶을 살아서 순종할 때 그리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라는 사람도 만남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지금 하나님이 이거 주도해 가시는 이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여정을 함께 걷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은 것 말고도 또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그런 전도의 삶이 고스란히 기록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이 새언약 성취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라는 그 일들을 우리가 역사로 이렇게 상세하게 살피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인의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전하고 외치는 삶을 사는 거, 이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대적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다투어야 되고 또 거절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생의 동역자, 역사를 읽어내는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순종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시너지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셀에서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때 이 만남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때로 전혀 관심을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게 정말 같이 있었던 게 너무 기쁘고 고마운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 시티 교회 사역을 하기 오래전부터 벌써 이제 그런 귀한 동역자들 우리가 만났고 그래서 이제 그 이 길을 걸어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함께 10년, 20년 이상 이 사명의 이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오고 있는 저 우리 지체들을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 리더들, 우리 함께하는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참으로 정말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렇게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한국으로 돌아간 지체들 중에도 여전히 이 교회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참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그런 귀한 생명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2월이 되면서 2021년 이 올해도 변함없이 이제 주신 이 하나님의 가족, 이 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의 길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 함께 하기에 때로 힘이 되고 또 감사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서로 다른 뭐 생각들 때문에 부딪히고 그렇게 심각한 대화를 나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은 서로를 가까이 하는 중요한 도구다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시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갈등의 순간을 위기로 인한 관계 파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모르던 그 진심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더욱더 이 갈등이 신뢰하고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기회 함께 주의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2021년을 걸었던 이 날들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자, 계속해서 16장 2차 전도 여행의 처음부터 살펴보면 처음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이제 돌아보는 거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6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더라. 그러니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늘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 그런 태도는 뭐냐? 그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뭐 친구 관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칭찬을 받는 삶,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것, 사랑을 하는 것 이건 쉽다고 그랬죠. 내가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어렵다고 그랬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판단한 후에 하는 저 사람의 행동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뭐 나눔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 때 그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인 거죠. 우리가 먼저 섬겨야만 또 아름다운 그 섬김의 모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결정을 지금 이 바울이 곳곳에 전하고 있었음에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꼬투리가 잡히고 방해가 될 것.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는 거죠. 미리 다 이제 그런 어떤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그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저들의 삶을 보고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그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개종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유대 공동체에 함께 속할 수 있었고 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바울과 이 실라 또 디모데가 함께 걸어가는 전도의 길에는 어떤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은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물론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상관은 없으나 그러나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할례파들의 이제 방해를 받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복음 전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제 자기 증명의 시간을 쏟아야 되니까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아예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리 다 없애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들이 흉내낸 술, 담배를 비롯한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다 우리가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을 함께 행하면 뭐 다 처음에는 아, 다 그런 거야 괜찮아 이렇게 이해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뭐 너와 나와 다른 게 뭐냐 같이 즐기고 같이 놀다가 느닷없이 무슨 네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냐 꼬투리가 됩니다. 그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게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성실한 태도, 또 약속을 바르게 지키는 그런 신실한 태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이 함께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불성실하고 핑계하고 변명을 대고 세상을 흉내내고 또 교회의 약속들을 소홀히 여기면서도 뭐 이 자꾸 이제 뭐 이 말로만 그렇게 한다면 이 복음이 바르게 전달될 수가 없고 말은 타이틀은 리더고 집사고 뭐 권사고 목사고 그런진 몰라도 어떻게 하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태도와 이 약속을 성도의 성실한 태도와 이 약속을 지키는 이런 이 기본적인 태도들은요. 개인의 태도에 개인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성도로서 리더로서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성품으로 태도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약속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하는 그런 리더로 이제 이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핑계를 대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을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자리 내가 뭘 같이 하자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타이틀을 높게 달아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전하는 말씀의 진리조차 믿질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리더라는 타이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뭐 존경이나 존중,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만약에 이렇게 약속만 하고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성취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는 그거는 하나님의 특성이고 성도의 기본 태도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렇게 약속을 지켜가는 삶 자체가 강한 전도의 힘이고 리더의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그래서 어리고 리더라는 타이틀이 만약에 없다고 해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지켜간다면 그런 성도는요. 지체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리더들로부터 존경받고 그가 살아가는 삶과 말에 힘이 생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 이 성실한 약속을 지켜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닮은 이 삶이 전도자의 태도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꼬투리 잡힐 만한 것을 다 없애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 곳에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늘 익스큐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막힘없이 지켜가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못 가니까 이제 북쪽 어딘가를 가려고 했습니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일단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성령이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시는 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이끌어 가시긴 해요. 근데 이끌어 가신다고 해도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에서 자기의 생각과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푸시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앞에 당신도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스스로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바울이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스스로가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과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점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니고 이렇게 저렇게 막 조정, 기계 조종하듯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죠.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러기를 갈 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 뜻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습니다.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세상 어느 곳에서든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런 길과는 다른 당신의 뜻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바울이 막 열정을 가지고 아, 저기를 해야지 하는데 막 뭐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막 이러면은 사실 절망하거나 힘이 빠지고 좌절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수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이 복음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흐름이 사실은 서방 중심적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참고해서 보면 바울이 처음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는 그 아시아,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중국, 한국 뭐 이런 여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에베소 지역, 지금에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 이 지역, 이 터키 지역, 이 에베소 지역을 아시아라 그렇게 하냐면 이 지금 이 터키 지역과 그 건너편 그리스 지역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바다가 에게해죠, 에게해. 그래서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아테네가 이 터키 쪽 에베소를 볼 때는 동쪽의 땅이다. 그러니까 아스이아, 아시아가 아스이아, 아스가 동쪽이고 이아가 땅이니까 동쪽이 땅이다. 그래서 아시아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말, 이 유럽이라는 말이 셈적으로 에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에서 볼 때 그리스 아테네는 에렙, 그러니까 해가 지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는 곳에 있다 그래서 에렙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게 유럽이라고 그래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 같은 경우 중동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당시 이거를 아나톨리아라고 불렀거든요. 아나톨리아가 태양이 떠오르는 곳, 동방의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부른 거고 그걸 이제 아시아, 아스이아, 아시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동방과 서방 이거를 나눌 때 그러니까 오리엔트와 옥시던트를 나눌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나뉘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때 지금 이 길을 이 여정에서 에베소 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기 때문에 다른 그런 방향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 이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북쪽이었던 이제 그 비두니아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흑해 밑에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치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아시아, 그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비두니아도 아니니까 곧장 그 앞으로 쭉 나아가게 된 게 바로 이제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도 만나게 되고 또 바울이 이제 잠을 청하다가 이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이 에게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땅도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된 건 아니잖아요. 이 아시아 지역.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점점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 된 게 아닌데 이제 그 상황에서 유럽으로 이제 이 복음이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다 되고 나면 유대, 그럼 유대 땅이 다 되면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가 다 되면 또 이제 열방으로 퍼져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연못에 돌 무더기를 확 던지면 돌파문이 막 여기저기 팍팍 나잖아요. 그러면서 물파문이 막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도망자로 막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숨어버린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보고 겪은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때 여기저기 막 퍼져가지고 이 돌들이 떨어지니까 막 물파문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 퍼져나가는 그런 것. 뭐 온 유대 땅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갔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도 가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전도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숙하고 뭐가 잘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때 언젠가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처음 그때 그 첫사랑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오래 교회 땅에 머물다 보면 이제 세상과의 관계가 많이 끊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줄어들고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전도의 힘을 강하게 이렇게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전도인의 삶을 살 때 내가 겪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성령님을 전할 때 그렇게 그 복음이 계속 물파물이 일어나듯이 계속 나로부터 또 저쪽에서 누군가가 던진 물파물이 또 여기저기서 퍼져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에게 이쪽 저쪽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무르익은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가 변화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보면 비록 2차 전도 여행 그 처음부터 바울이 전도의 방법에 대한 이 생각이 이 바나바와 달라서 크게 다투면서 팀이 갈라지게 됐지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인 불편함 때문에 뭐 복음 사역을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전도인의 삶을 살 때 디모데도 만나고 또 누가와 같은 그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계속 이 멈추지 않고 전파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이 복음을 흘려가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또 뭐예요? 바울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 역사에 이제 오고 오는 이 세대들, 새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이 성도들,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이후 2차로 그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말씀으로 굳건히 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그렇게 있는 교회들 속에 계속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바른 믿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편지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이렇게 서간문들이 서간으로 그러니까 편지로 된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 지역마다 지금 복음을 믿게 되는 성도들의 경우 어떤 거예요? 지금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요. 이제 곧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교회로서 뭘 이렇게 뭐 체계를 정비하고 뭐 어떤 사명과 이런 거를 뭐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전도하는 그런 삶만 살면 됐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지연되면서 교회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서 이제 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국계에서 굳게 서는 그런 일에나 또 교회로 하나 되는 그 이 일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냥 안타까운 그 마음에 이제 책망의 글도 쓰기도 하고 격려의 글도 쓰고 어떤 것이 문제를 올바로 처리하게 되는 건지 그런 방법도 적고 그 편지를 적어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보는 이 바울이 적은 이 성경들이 성경을 위해 적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운 이 교회와 성도들이 또다시 믿음에서 흔들리는 그게 지금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바르게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자 동역자들을 보내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 애절한 심정을 편지로 적어 보낸 건데 그게 지금 이제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2000년이 흐르는 이런 교회 역사 세월 속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교회가 서야 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보낸 서신들, 이제 성경이 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는 이 부름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벌어지는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보낼 받은 삶의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될 때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모이게 돼서 한 부르심 앞에 서서 나아가는데도 이게 별의별 문제들이 다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가슴으로 이미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배우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영혼을 정말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대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섬겨가되 그 하나님의 그 가슴,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먼저 입었던 그 사랑,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며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이 사도행전의, 그러니까 이런 삶의 그 기록이 성경이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29장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런 순종의 길을 살 때 우리의 후세대들이 볼 때 또 우리가 걸었던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자, 그래서 16장 11절 우리가 드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러니까 드루아에 있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오라는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이 이제 떠나기 시작했는데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라는 데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이제 그 서방 땅에 이제 첫 이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 네아폴리라는 말은 네오폴리스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네오라는 말이 뉴라는 뜻이잖아요. 새롭다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를 말하는 거니까 아마 네아폴리, 네오폴리스라는 게 그 당시 얼마 생기지 않은,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빌립보는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왕이었을 때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삼았던 바로 그 지역이죠. 그래서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여기서 첫 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큰 도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빌립보에 도착해서 첫 복음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주 옷감 장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장사, 이 자주 옷감 장사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장사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자주색으로 만든 옷은 왕족을 표시하는, 귀족을 표시하는 그런 색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색 물감 염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소라나 고동 그 꽁무니를 깨면 그 창자 속에서 이제 천연 염료가 나옵니다. 얼마나 조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옷 한 벌을, 이걸 가지고 옷 한 벌을 염색하려고 하면 뭐 이 소라고동이 뭐 수천 개, 뭐 거의 만 개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염료가 굉장히 희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추출된 희귀한 이 천연 염료로 이 옷을 물들이고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부자,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만 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상 장사 누디아는 이 왕족이나 귀족을 상대하는 아주 유능한 비즈니스 여성이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일행을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할 수 있을 만큼의 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뭐 디모데, 누가 또 뭐 신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 넘게 될 텐데 그런 사람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거기에 거하라고 할 정도면 이 루디아의 집은 아마도 충분히 많은 사람을 유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아마도 유대인 같은데 태어나는 곳은 소아시아의 두아디아라고 볼 수 있고요. 남편 이야기 없는 걸 볼 때 뭐 남편이 일찍 죽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바울의 일평생의 또 후원자가 되는. 지금 뭐 디모데를 만났고 누가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또 누굴 만납니까? 이 루디아라는 아주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린 게 왜 그랬습니까? 바울의 말재주가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지금 몇십 년을 사역하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도 나의 능력으로 저들을 세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곳곳에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부족한 모습으로 섬기고 사역을 향하는 데 있어서도 뭐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그 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우리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아주 성숙한 성품으로 묵묵히 정말 이 길을 돕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 멜번 시티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한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게 되는데 예배당에서 참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지체들이 또 묵묵히 우리 계신 사명 앞에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또 각 한 사람의 아름다운 성품과 성장한 그런 귀한 사역자로서의 그런 멋진 모습인 거죠. 정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말수단, 말재능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신다, 먼저 나가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래서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알려야 되는 그런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 말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변치 않은 마음으로 어떡하라고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냥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삶의 전도. 이게 진정으로 강하게 외치는 이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바로 전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말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1년 한 해 우리가 이제 이 셀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누가와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런 참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삶들 속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셀 속에 주신 이 귀한 생명들이 생명을 낳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까지 이제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 복음이 그래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음 주 우리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 이 빌립보에서 벌어지는 사역으로부터 계속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교회 속에서 성도들은 실패하고 다투면서 커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워 갈라져도 복음은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전달되고 교회가 건강해져 갔죠. 그러니까 다투어도 한 공간에서 우리가 한 비전과 한 사명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갈등이 선한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위기를 통해 신뢰가 쌓여가면서 더 큰 그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 정말 진정으로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셀을 시작하면서 또 쉽고 어려운 쉬운 길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있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모으십시다.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지금 많은 영적인 나이에 따른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귀한 이 성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이 부르신 성장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전도 행적을 살피면서 이 복음이 빠르고 넓게 전파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이미 오래전부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이 확실한 의도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온 열방에 미리 가서 준비케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이 하신 그 일 속에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그런 어떤 다채로운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는 우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정말로 내게 맡겨진 생명들을 향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이 우리가 먼 훗날 생각할 때 참 기쁘고 감사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던 기뻤던 순간이다라는 그런 기쁨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험한 땅에 옥토밭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아까 말만이 아니라 삶이 전하는 전도가 아주 굉장히 강한 전도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나는 교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 사람은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내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그런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전도인의 여러분, 전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이 칭찬받는 삶, 믿을 만한 삶, 사랑받는 삶,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마음 말씀을 통해 내가 알고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닮은 나이기에 하나님 닮은 정말 약속을 지켜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전도인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 삶이 칭찬받는 삶, 믿을만한 삶, 사랑받는 삶, 그래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되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성경과 역사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닮은 삶, 그래서 내 삶이 정말 전도가 되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내가 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에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 진정한 전도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갈등들을 주님이 주시는 시너지로 만들어 하나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들을 담대히 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